From the conference center. 솔트레이시티 템플스 교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성도 교회의 제179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총괄 여건들과 교회의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본이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합니다. 사전 승낙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체의 이보자인 디터 F. 우프트로프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화합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we welcome you this afternoon to the fifth and concluding session of the 179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We extend our greetings and blessings to members of the church and many friends everywhere.
토마스 에스몬스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방송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분들과 많은 친구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 그리고 보니 굿리프의 오르간 연주로 태버나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이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 In Hymns of Praise를 부르겠습니다. 개회기도는 70인 정원의 말린 케이 젠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뒤 합창단이 O Divine Redeemer를 부르겠습니다.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연차대 모임 말씀을 마치면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틀 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당신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종들 특별히 당신의 선택되신 선지자와 함께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헌신할 결심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 당신의 아들에 대한 신앙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축복들 중에서 우리가 또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고 그리고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한 최근에 일어났던 재난으로부터 고난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외로워하고 또한 역경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로 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선지자께서 주시는 권고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시간에 대해서 고대하며 또한 말씀하고 음악을 들려주실 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에 대한 또한 당신에 대한 신앙이 증가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신성한 구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우리의 삶에 미치는 목적과 또한 영향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Tabernacle Choir.
태블릿 합창단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12사도 정원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과 퀸틴 알 쿡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쿡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브랜트 H. 닐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합창단의 합창이 참으로 아름다웠으며 이 합창은 인간의 모든 자녀들의 그런 마음을 대변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들은 종종 지진이나 기근 또는 홍수와 같은 대규모의 재난을 언급합니다. 그 결과 이것들은 여러 광범위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기에 있을 한 가지 파멸은 대중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들립니다. 아마도 교회 밖에서보다는 안에서 더욱 해당되는 경고일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후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약의 백성들조차도 진리의 적에 의해 미혹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파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후기의 예언을 보다 분명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의 충성심과 가치가 거하는 곳으로 비유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후기에 사람들이 기절하리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무적인 것은 물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후기의 모든 위험들, 마음과 영혼의 근심들을 알고 계시며 그것에 관한 권고와 보호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후기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신 주님의 강력한 종속 중에 하나인 본문경이 인생의 훌륭한 비유, 즉 희망과 두려움, 빛과 어둠, 구원과 파멸이라는 광범위한 상징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제게 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딥 자매님께서 이를 훌륭하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리아의 꿈에서 어둠의 안개가 일어나 그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야 하는 안전하지만 좁은 길을 희미하게 만들면서 그러지 않아도 힘들었던 여행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 어둠의 안개가 모든 여행자들, 즉 더 약한 자와 삶의 기반을 진리에 두지 않은 자들뿐만 아니라 충실하고 굳건한 자들에게도 드리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성공적인 여행자는 금단의 길의 유혹과 그 길을 따라간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찬 자들의 조롱을 비롯하여 모든 유혹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몰몬경에 따르면 보호받은 자들은 참된 길을 따라 항상 존재하는 소맥대를 계속하여 그리고 끈질기게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밤과 낮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그 소맥대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보여줍니다. 니파이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맥대가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면서 리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내가 보고는 세상의 구속주를 보았고 그가 백성들에게 성령을 베푸심에 또 나는 병든 자들과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또 마귀들과 더러운 귀신들로 고통받는 허다한 무리를 보았나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고 마귀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더라. 사랑, 병고침, 도움, 소망.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비롯해 모든 시대의 모든 근심들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대중들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몰몽이은 이 메시지로 시작하고 이 메시지로 끝맺으며 모두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고 외칩니다. 미아의 시연이 있은 후 천년 뒤에 쓰여진 모로나이의 마지막 간증에서 발췌된 이 구절은 죽어가는 한 사람이 참된 길에 대해 전하는 간증입니다. 현대 후기 간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이 카테지 감옥에서 임박한 순교를 기다리면서 투옥되어 있을 때 하이럼은 조셉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충실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 거처에 예비한 처소에 앉기에 이르리라. 또 이제 나 모로나이는 작별을 구하나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날 때까지리라. 이것은 몰몬경의 이더서 12장에 나오는 짧은 구절들입니다. 책을 덮기 전에 하이롬은 이 두 형제가 곧 맞이할 죽음에 대한 영원한 간증의 일부로 표시하기 위해 그가 읽던 페이지의 모퉁이를 접었습니다. 제 손에 그 책, 하이롬이 읽었던 아직도 그 페이지의 모퉁이가 접힌 자국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책이 있습니다. 카테지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 선지자 조셉은 그들을 붙잡아둔 간수들에게 몰몬경이 지니는 신성한 진실성에 대해 강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런 뒤 얼마 있지 않아서 권총과 총알이 이 두 증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몰몬경의 신성함에 대한 저희 간증의 수천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서 저는 이것을 그 진실성에 대한 또 한 가지 증거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가장 절박한 마지막 순간에 이 두 사람이 사실적 기반 없이 허구로 만든 한 권의 책, 또한 함축적으로 교회와 성형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목숨, 명예,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경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들의 아내가 곧 과부가 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잃게 된다는 사실은 잠시 접어둡시다. 그들을 따르는 작은 무리들이 곧 집과 가정과 친구들을 잃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얼어붙은 강과 야생의 평원을 가로질러 피의 발자국을 남길 것이라는 사실은 잠시 접어둡시다. 많은 무리들이 죽게 될 것이고 다른 무리들은 살아남아 온 세상에 몰몬경이 참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은 잠시 접어둡시다. 만약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과연 이 두 사람이 영원한 재판관의 면전에 가게 될 이 죽음의 순간에 그 책을 이용하고 거기서 위안을 찾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기꾼과 협잡꾼의 누명을 썼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몰몬경의 신성한 기원과 영원한 진실성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죽고자 했습니다. 179년 동안 이 책만큼 조사받고 공격당하고 거부당하고 분석당하고 표적이 되고 비난받은 책은 아마도 현대 종교 역사에서 아마도 그 어떤 종교 역사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종종 이 책의 기원에 관한 실패한 이론들이 에단 스미스, 솔로몬 스팔딩, 정신이 이상한 편집증 환자들 그리고 교활한 천재들에 의해 나온 뒤 뜻도 모른 채 되풀이되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이들의 솔직히 한심한 답변 중에 그 어떤 것도 시험에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젊고 배우지 못한 번역자인 조셉이 준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의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어떤 사악한 사람도 이 같은 책을 쓸 수는 없으며 그 어떤 선한 사람도 이 책이 참되지 않고서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이 같은 책을 쓰지 못한다. 저는 사람이 몰몬경의 신성함과 몰몬경이 간증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후계의 사업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시대에서 온전한 위안과 화평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복잡한 문체와 세모로 가득한 글 531쪽을 그것의 기원을 알려는 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과 그 간증이 지금 수천만 명의 독자들에게 미친 심오한 영적 영향에 대해 알려는 정직한 시도도 없이 거부할 만큼 어리석거나 현혹되었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미혹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들은 이 교회를 떠나기 위해 몰몬경에 대해 논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그리스도 자신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곧 믿고 싶어하지 않는 자의 길에 있는 장애물이 되었다고 묘사한 그것입니다. 증인들, 조셉에게 한때 적대적이었던 증인들조차도 그들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들이 천사를 보았으며 금판을 만져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이 참된 줄 분명히 아노라. 저는 야레스의 동생과 함께 항해하여 대양을 건너 신세계에 정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냐민 왕이 천사가 전해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엘마와 에뮬렉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거나 무고한 믿는 자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를 만진 니파인의 무리 중에 있지도 않았으며 문명 전체가 멸망당한 것에 대해 몰몬과 모로나이와 함께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과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가져다주는 화평에 대한 저의 간증은 그분들의 간증만큼 굳고 분명합니다. 그분들처럼 제가 본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저는 세상에 저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분들처럼 저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저희 맹세와 제 신권의 직분으로 드린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한 몰몬경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저의 간증이 지상의 인간과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생의 마지막 날이 몇 해 더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남아있든 그렇지도 않든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직설적인 말로 몰몬경은 참되다는 것과 그것이 조셉이 말한 대로 세상에 출현했다는 것, 그리고 이 후기에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충실한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제가 세상에 선포했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의 간증은 니파이가 그의 마지막 날에 쓴 책의 일부에서 한 간증과 같습니다. 이 말에 귀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혹 너희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믿으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을 터이면 이 말을 믿으리니 이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이것은 만인에게 그들이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침이니라. 또 만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이것이 그의 말씀임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임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영혼의 안전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몰몬경을 통해 이 시대에 다시금 그 안전을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말을 보배롭게 여기는 자는 미혹되지 아니할 것이요. 후기에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실족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지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보고도 드려야 할 책임이 없으며 누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나 청직이 직분이 없다고 믿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자기 만족에 집중하고 자기를 내세우며 의의를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쫓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형제를 지키는 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회원들은 이러한 청직이 직분을 성스러운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큰 존경을 받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이 복지광장, 인도주의 센터, 가족역사센터, 오거 마운틴, 성전 일반 공개를 비롯해 솔트레이크의 교회 시설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 말미에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랍비 가운데 한 분이 방문 소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탈무드에 기초한 유대 사상가들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친절하고 관대한 행위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돕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며 이런 이유들도 고귀한 이유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 더 높은 수준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그분은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이번 방문을 통해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신다고 믿기 때문에 복지사업과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하고 성전에서 구원사업을 하는 것임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이런 느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큰 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혹자는 강제할 수 없는 것의 순종함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지 누군가가 강제로 복종하도록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 전쟁이 일어난 것은 사탄이 모든 이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게 하려는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도덕적 선택 의지, 곧 이 생에서 우리의 여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책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한 원리는 우리의 교회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에서는 청지기 직분을 세속적 책임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 정신과 가족과 재산의 청지기입니다. 충실한 청지기는 의로운 지배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것을 보살피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보살핍니다. 청지기로서 관리할 분야가 많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며 둘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주님은 책임과 청지기 직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땅과 관련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여름이면 조부모님의 목장으로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 집에는 전기도, 수돗물도, 실내 배관 시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의 조그만 농가 바로 옆에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샘 때문에 생긴 조그만 연못에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 고여 있었는데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할머니를 도와서 마시고 요리하며 목욕하고 세탁하기 위해 쓸 물을 그곳에서 집으로 길어 날랐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이처럼 소중한 샘을 아끼셨으며 이 샘을 지키려고 각별히 노력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조부님 연세가 90세가 넘으시면서 그 목장에 사시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샘을 관리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한 번은 조부모님을 모시고 당신이 아끼셨던 그 목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목장을 보게 된다며 좋아하셨는데 샘을 보호하려고 둘러친 담이 파손되어 쓰러져 있고 소들 때문에 샘이 손상된 데다 그토록 소중하게 아끼셨던 샘물이 심하게 오염된 것을 보고 몹시 실망하셨습니다. 조부께서는 샘이 파손되고 오염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분께는 평생토록 지켜오셨던 믿음이 깨진 것으로 여겨지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소중했던 생명수 같은 샘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샘물이 아무리 맑아도 보호하지 않으면 오염되듯이 우리도 덕성과 순결이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개인적 도덕성이 갖는 중요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창조의 온전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의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 목장의 맑디 맑은 샘물을 보호해야 하듯이 그분은 생명을 주는 샘물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성과 순결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조부께서 오염된 샘물을 보고 보이신 반응 때문에 그 샘물을 원래대로 아름답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수리와 보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당되는 주님의 도덕적 표준을 모든 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의 성스러운 책무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표준을 어긴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나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고할 수 없느니라. 어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존 홈스가 쓴 한 시에서 나이든 조선업자가 젊은이에게 합리화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배웁니다. 배를 만든다면 그 배는 반드시 떠야 한다는 것을 바다에 나간 뒤 변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비리는 다른 도시에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타주 세비어 카운티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표지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비어 카운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누구에게나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합리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서 자기가 우리를 못 보면 우리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 구주 앞에서 낱낱이 고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합리화하는 일은 허사가 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도덕 표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이미 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구주의 속죄가 있기에 누구나 회개하고 샘물처럼 다시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단계를 제대로 밟아 나가기만 한다면 선지자 엘마가 도덕적 범법을 했던 아들 코리엔톤에게 했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내가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너를 회개로 이끌어내릴 그 괴로움으로 내가 죄를 괴로워하기 바라노라.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가족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관해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께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맡았던 책임들에 대해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면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은 먼저 우리와 배우자와의 관계이며 그 다음이 우리 각각의 자녀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의 물리적 안전과 안녕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모들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소유를 지나치게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흡족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음식, 의복, 주거를 제공해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받은 자신의 재능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녀는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어리석음과 불의에 더욱더 쉽게 빠져들 것입니다. 가족 선언문에서는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지기 직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서 실제로 우리 모두는 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한 사람들의 청지기라는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경전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어조들 중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풍성한 것을 취하고 자기 몫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그는 악한 자와 더불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자기 눈을 들어 보리라.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상의 축복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금식하고 금식헌금을 내는 원리에 대해 특히 감명 깊어 했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전 세계의 교회의 회원들이 매달 금식한 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자유의사에 따라 헌금을 내는 것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랍비들이 복지 광장을 방문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많은 이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기 위해 후한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역시 감명받았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부름받았을 때 전임자셨던 러셀 존슨 감독님께서는 회원들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모든 제안을 따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숨진 남편과 아들을 보살폈던 80대의 한 미망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존슨 감독님은 그분은 여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를 해달라는 요청에 기꺼이 응하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부나 봉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80대 할머니인 사라가 가장 먼저 응해주시는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다른 자매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감독님, 빨리 좀 오세요. 사라 자매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80세의 사라 자매님이 이 이웃의 집 처마 물받이를 청소한다며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사라 자매님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잔뜩 겁을 먹고 감독이 말려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라 자매님처럼 할 수는 없으며 또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일레이 맥스웰 장로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앤 모롤린드버그의 다음 금언을 자주 인용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기에는 내 몸뚱아리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하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다름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하지만 그는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베풀려고 노력하는 교회 전역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대단히 기쁩니다. 교회는 회원들의 헌신 덕분에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세상 어디든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작년 우리 회원들은 허리케인 구스타프가 닥쳤을 때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교회는 마틴 루터 킹 3세가 이끄는 인도주의 조직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 후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한 킹 3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교회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만 여러분을 정리하는 핵심은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면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인도주의 센터와 복지광장과 성전 일반 공개를 보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르침과 모범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후하게 헌금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봉사해 주시는 교회 회원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합니다. 이사야는 금식에 대해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를 먹이는 것에 대해서 감명 깊은 말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사야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역대의 기초를 쌓으리니. 제 바람은 우리 모두 우리가 책임 맡고 있는 것들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돌아보고 아울러 이 생을 사는 동안 강제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않는 것들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핍한 이들을 섬기고 구하라고 하신 사랑과 신앙 깊으신 선지자님의 권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권고를 따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다음 약속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충실하고 의로우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인정되는 자는 자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모든 말씀이 거룩하고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구주께서는 지상에서의 성역을 마치신 후 부활하신 몸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사도들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책임은 오늘날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1974년 4월 6일 교회에서는 스펜스 W. 킴볼 회장님이 새로운 선지자로 지지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는 핀란드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주에 킴볼 회장님이 교회 총괄 역원들과 지역 대표들에게 아주 기념비적인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당시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씀에서 킴볼 회장님이 우리가 한 교회로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구주의 명령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분의 비전을 예언적으로 설명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킴볼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걸음의 폭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모든 합당한 청남은 명예롭게 전임 선교사를 봉사할 준비를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각 나라에 사는 회원들에게 자국 회원들이 선교사를 봉사하도록 준비하라고 격려하셨으며 자격을 갖춘 모든 형제들은 12사도를 도와 세상에 나아가 모든 나라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일을 도울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1974년에 그 말씀을 통해 김볼 회장님 또한 330만 명의 교회 회원과 18,600명의 전임 선교사 그리고 633개의 스테이크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더욱더 잘하라는 목표를 주셨으며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높은 비전을 가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교회 회원들은 온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선교사들에게 문이 열리도록 가족 안에서 성찬식에서 스테이크 대회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은 복음을 나누는 자신들의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남들은 걸음을 재촉했고 거대한 선교사 군대가 모여들었습니다. 킴볼 회장님의 비전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핀란드에서 봉사하면서 저는 우리 선교부 회장님의 아내인 레아 마오니 자매님이 핀란드 태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어린 소녀였을 때 핀란드 동부 지역에 있는 비풀이라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의 참화가 핀란드와 다른 나라들을 덮치자 그녀와 가족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런 뒤 그 비풀이라는 도시는 소련에 편입되어 도시 이름이 비보로크로 바뀌었습니다. 선교사 지역 대회에서 마호니 자매님은 비프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관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에 관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킴볼 회장님의 목표와 비전이 제시된 후 우리는 그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복음이 소련에 전해질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핀란드와 소련 사이의 국경으로 가서 경계초소와 방벽을 바라보고는 과연 어떤 용감한 젊은이들이 언제쯤 저 국경을 넘어 복음을 그곳 러시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3년 전 제 아들 에릭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성교부에서 봉사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보내온 첫 편지에 제 아들 에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러시아에서 첫 임지로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곳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보르크라고 불리지만 옛날에는 비풀이라고 불리던 핀란드의 땅이었답니다. 우리가 32년 전에 기도했었던 바로 그 도시에 우리 아들이 지금 있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에릭은 그곳에서 예배당과 충실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지부를 찾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 제 아들이 생활하고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이 열려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당시에는 그 기도가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가 될 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아들 에릭은 자신과 자신의 동반자들이 오래전 수천 명의 충실한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속한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대륙을 퍼져나가 모든 지방을 찾아가고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귀에 울릴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한 여호와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실 때까지 담대하게 위엄 있게 자주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35년 전에 킴볼 회장님의 예언적 가르침이 있은 이후로 교회 회원 수는 1,350만 명으로 늘었으며 현재 5만 2천 명의 선교사와 2,800개 이상의 시온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 일꾼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분명 오늘 우리 앞에 앉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또한 너무도 충실하게 봉사하신 훌륭하신 스테이크 회장님들과 감독님들이며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 즉 아버지와 어머니, 친척들, 그리고 오늘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님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 노력하면서 우리가 한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횃불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이 명하신 것을 오늘날 그분의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통해 반복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직된 거대한 선교사 군대의 선두에 서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여 구주께서는 핵심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그분께서는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마음먹었던 권고와 말씀과 경고를 그들에게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몬슨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그 신성한 요청, 그 구속력 있는 권세에 단호하게 응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을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몰몬경에서 야곱은 가꾼 감람나무와 들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임무를 말했습니다. 그런즉 가서 종들을 부르라. 그리하여 우리가 포도원에서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여 길을 예비하고 그리하여 나로 원열매를 다시 맺게 할지니 이 원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보다 좋고 지극히 귀한 것이니라. 그런즉 가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일하자. 이는 보라 끝이 가까워 오미니 이는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포도원을 손질할 때니라. 구주께서는 자라나는 세대인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걸음을 재촉하며 마치 구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듯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게 될 합당하고 준비되고 충실한 청남청녀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성이 지금처럼 컸던 때는 없었습니다. 밭이 이토록 하얗게 무르익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보다 더 큰 부름과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음을 엄숙하게 선언하고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고대에 그분의 사도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권유하고 계십니다. 그들처럼 여러분도 곧바로 여러분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이 세대 여러분이 진리와 의를 위해 일어서고 가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여러분의 신성한 부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이스라엘의 시온 군대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데일 G. 렌런트 장로님과 마이크 링무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뒤 70인 정원이 조셉 W. 시다티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다티 장로님의 말씀을 하신 뒤에는 12사도 정원의 D.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 방송은 예수 그리스도 교성도 교회의 제179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1967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심장 이식 수술이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숨져가던 남성의 병든 심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장기 기증자의 건강한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7만 5천 건 이상의 심장 이식 수술이 행해졌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자신의 생체가 새로 이식된 생명 유지 장치인 심장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두면 기존 생체가 새 심장을 거부하게 되어 환자는 사망하고 맙니다. 이 생체의 자연 반응을 약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매일 정확한 때에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식된 심장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심장 세포 조직을 소량 추출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심장 생체 조직을 검사하기도 합니다. 거부 징후가 포착되면 투약 정도를 조절합니다. 거부 현상을 조기에 감지하면 사망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놀랍게도 일부 환자들은 이식한 심장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약 복용을 건너뛰는 경우도 잦고 필요한 검진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상태가 별로 나쁘지 않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근시안적인 태도 때문에 환자 본인이 위험해지고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사람도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수명이 오랜 기간 연장됩니다. 하지만 1967년 타임지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 수술이 궁극적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궁극적 치료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큰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는 가운데 바로 이 궁극적 치료인 곧 영적인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범법하게 되면 영적인 심장에 병이 생겨서 경색되다가 나중에는 영적인 사망을 겪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치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지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그렇듯이 영적인 마음의 큰 변화도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회개와 침례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면 실제로 이식한 심장 못지않게 영적으로 변화한 심장에도 똑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라야 심판의 때에 무죄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영적으로 변화된 마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를 경색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성결하게 된 자까지도 조심할지어다 라고 하시며 유혹을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인 마음의 큰 변화를 경험했다가 나중에는 육으로 난 사람에게 굴복하고 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을 다하는데 무관심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다가 결국 영원한 구원 자체를 얻지 못할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모사의 아들들의 전도로 개종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큰 영적 변화를 어떻게 거부하지 않게 될지 단언하며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암몬과 그 형제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모든 자들은 주께로 돌이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견뎠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도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했고 열과성을 다해 그분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열렬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온전히 의롭고 정직하게 됨으로써 성약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이나 사람들에 대한 헌신에 빈틈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전쟁 무기를 땅에 묻고 유혹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변화된 마음의 상태를 자주 점검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비유하여 말하자면 변화된 마음을 검사하고 살펴보면서 경색되거나 거부 반응이 보일 때는 이를 조기에 파악하여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엘마 2세는 변화를 겪은 영적인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 당대의 암몬 백성들에게 일련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그에 덧붙여 그는 암몬 백성들에게 교만을 벗어버렸는지 시기심을 벗어버렸는지 형제에게 친절한지를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길만이 곧고 좁은 길에서 벗어난 경우 서둘러 바로잡을 수 있고 성역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가족은 1980년에 제가 배우고 일해왔던 병원의 맞은편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일했고 일요일에도 일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경 일을 마치면 오후 2시 30분에 모임을 시작하는 교회에 아내와 딸과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인턴 1년차 후반기쯤에 어느 일요일 오후 2시면 일이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제가 조금만 더 지체하면 아내가 딸만 데리고 교회로 출발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낮잠을 자면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창피하지만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건너가서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오늘은 간증의 불꽃과 이전의 열망이 그렇게 꺼져버렸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기도와 경종 공부를 자주 건너뛰곤 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한 뒤에 출근을 하곤 했지만 1박 2일을 꼬박 일한 뒤 다음날 저녁 늦게 퇴근하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나 경종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또 그 과정은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크게 변화한 영적인 마음이 경색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변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물몽경을 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할례 목록에는 두 가지 항목이 늘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소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기와 경전 읽기였습니다. 가끔 자정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기도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경종 공부를 짧게 끝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지각을 한이 있어도 교회는 빠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실천하다 보니 열망이 되돌아오고 간증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다시는 이렇듯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을 소홀히 하여 영적인 중음으로 이르는 함정에 빠져 영원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지경에까지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열과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고 성신을 항상 동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겨야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매사에 올바르고 정직해야 하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맺은 성약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헌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침으로써 우리 자녀들, 나아가 우리 자신까지도 일상생활 속에서 속죄의 정신을 적용하겠다는 소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쉽게 공격하는 유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이를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곳까지 아주 멀리 물리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변화한 영적인 마음을 자주 살피고 경색되는 조짐이 있으면 초기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영적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인간이 흔히 그렇듯 관심을 갖지 않아서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지내는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 치료의 결과인 영원한 구원과 승영이라는 열매를 놓칠 수 있는 위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요 구주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고 손만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에 대한 사랑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힐람에서 6장이 기록되어 있는 한 성구에 계속해서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또 이리하여 주께서 레이맨인들 위해 그의 영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음을 보나니 레이맨인들이 쉽게 그리고 기꺼이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개인 경전 공부 시간에 이 성구를 읽게 되었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고 몇 주 동안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쉬운 일로 여기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맨인 개종자들에게는 믿는 것이 왜 쉬웠을까? 미움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변화의 원인을 가장 놀랍고 주목할 만한 한 해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판사치세 62년에 니파이와 리하이는 심히 큰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고 주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알려주셨을 때 제이라임라에서 8,000명의 레맨인들이 개종했습니다. 또 다른 300명은 영혼까지 꿰뚫는 음성을 듣는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 개종했습니다. 이 300명은 니파이와 리하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들을 죽이러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때 니파인이었으나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아미나답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 300명이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면서 성역을 베풀자 더 많은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간증을 통해 개종했습니다. 치세 62년은 이와 같은 말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 레이맨인들, 곧 그들 중 대부분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나니. 그들이 경험한 참된 개종의 본질은 이 레이맨인들이 니파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고 전쟁 무기를 내려놓게 하였으며 그들은 신앙 안에서 굳건하며 변하지 아니하였고 계명을 지키며 진리와 정직함 가운데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으려는 마음은 풍성한 영을 불러왔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같은 기간에 니파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며 뉘우칠 줄 모르고 심히 간악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맨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니파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영이 물러가게 만들었고 반면 레이맨인들의 마음의 부드러움으로 인하여 영이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맨인들의 마음에 이토록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다가 저는 마음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성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데서 생깁니다.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는 데서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쉽게 믿으려는 마음은 니파이와 리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쉽게 믿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힐라멘은 그들에게 조상의 신앙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니파이와 리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담은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저의 고조 할아버님이 에브라임 K. 행크스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고조 할아버님은 그분의 형이 몰몬에 가입하여 그들과 함께 떠난 것을 알고는 형을 집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조 할아버님은 남부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형님이 조셉 스미스와 회복된 복음에 대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경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가 한 예입니다. 부친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부친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야,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부지런히 나를 찾았음이니라. 니파이는 여기서 계명을 지키려는 소망과 쉽게 가서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 부지런히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노스에게서 우리는 진리의 굶주림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쉽게 믿으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생겨납니다. 라모나이의 부친에 의해서 우리는 기꺼이 변화를 감수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라모나이의 부친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왕국의 절반을 암몬에게 기꺼이 주고자 했습니다. 암몬이 단순히 라모나이가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자 암몬의 말의 관대함과 위대함으로 인해 왕의 마음은 얼마간 곤혹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왕을 가르치러 왔을 때 왕의 마음은 이미 변화되어 있었고 쉽게 믿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믿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는 주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과 그의 왕국이라도 기꺼이 버리겠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 그가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알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는 마음은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지는 시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변화의 시간, 예를 들어 결혼 또는 자녀의 출생, 새로운 부름이나 선교사업 같은 집중적인 봉사의 기간, 훌륭한 감독님, 청소년 지도자, 세미나리 교사들과 함께 보낸 청소년 기간, 시련의 기간들, 복음에 대해 처음으로 배울 때 갖게 되는 성장의 기간, 이 모든 기간들이 쉽게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기간들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어린 시절일 것입니다. 어린이었을 때 저는 제게 영웅과 같았던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훈계는 당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빛과 진리 안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인생의 이런 기간들 동안에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단지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겠다는 굳건한 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들 동안에 더 자주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전을 더 열심히 읽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밤과 기도기도를 위해 모이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교회를 참석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고 위해서 필요한 부드러운 마음은 하루하루 복음대로 생활할 때 생겨납니다. 이번 대회에서 전해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으려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라고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성전에 자주 가서 예배드리고 가족기도, 경전공부, 가정의 밤을 통해 가족을 강화하며 신권과 교회 부름에 부지런히 봉사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며 신앙을 갖고 인도를 구하며 성신이 동반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종종 우리는 병고침 받기 위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로 간 시리아인 나병 환자 나아만과 같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종을 통해 전달하자 나아만은 화를 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 했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는 이 마음은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가르침 받아온 겉으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일들을 함으로써 생긴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순종은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는 마음을 낳습니다. 쉽게 믿는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이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매주 우리는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이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는 마음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표시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이 성약을 맺는 것이 쉽다는 것과 성신을 듣고 그를 통해 배우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주님의 영이 제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구가 제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의무를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유순하고 온화하며 쉽게 권함을 받으며 인내로 가득하며 어느 때에나 하나님 계명 지키기에 부지런하며 제가 받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쉽다고 느끼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쉽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쉽게 그리고 기꺼이 믿는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몇 주 전 알래스카에서 오신 멜번 퍼키스 장로님과 저는 캐나다 밴쿠버 스테이크 회중 앞 연단에 함께 섰습니다. 퍼키스 장로님과 감정에 호소하는 목소리로 성도들에게 그들 앞에 있는 저희 두 장로를 바라보면서 멀먼 손수레 개척자들의 후손 한 명과 멀리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교회로 개정한 개척자 한 명이 나란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이 광경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180년 전 뉴욕주 페이에트시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업적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 생각을 나누는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계시 열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회복 이후 살아계신 선지자들에 의해 그 열쇠들이 사용되면서 오늘날 이 지상에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선택 의지에 따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나라에 있는 산자와 죽은 자들이 그분의 면전에서 승역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표준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상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방법과 패턴을 보면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타락 후 우리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영원한 성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의 자녀들이 증가하면서 두 가지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한 무리는 에녹의 은대를 받으면서 성약을 너무나도 잘 지킨 나머지 더 이상 지상에 머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너무나도 사악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그들을 삼켜버렸으며 에녹의 의로운 자손인 노아의 가족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성약을 맺으시며 지상의 생명이 더 이상은 홍수로 파멸되지 않으리라는 덧붙여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다시 번성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악해졌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심판이 그들 위해 임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는 혼동되었으며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순종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보호받은 사람들 중에는 야렛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크나큰 신앙을 가졌으며 의로운 야렛인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대로 인도하셨으며 만약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면 그들은 속박에서와 사로잡힘에서와 하늘 아래 모든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니파인들도 훗날 같은 대륙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야레딘들과 니파인들은 끝까지 충실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문명은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큰 신앙을 가졌던 또 하나의 인물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은 노아의 자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시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며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덧붙여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에 나타난 국가들은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일반적으로 이방이나 일컬어지는 노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 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의 성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약의 조건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경륜의 시대에 그 성약은 변경되었습니다. 더 낮은 성약이 제시되었으며 그 성약은 그리스도께서 현세의 성약을 베푸시는 동안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서 지속되었습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에 앞서 구주께서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에서 이방인들의 국가들이 하나둘씩 방문과 초대를 받게 될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순서와 관계없이 똑같은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구주께서 승천하신 후 이스라엘 자손으로 감리사도였던 베드로는 교회의 지침을 내리기 위한 신권 열쇠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주께서 이미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첫 번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침례를 베푸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계시를 받고 나서야 침례를 주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성역은 베드로의 순교와 그 밖에 사도들의 죽음을 인해 중단되었으며 그 신권의 열쇠는 지상에서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배도의 기간이 따랐습니다. 1829년 교회가 지축되기 직전 그 열쇠는 부활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해 회복되어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졌습니다. 충만한 복음이 다시 지상에 주어지게 되었으며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서 이방인들 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국가들이 초대를 받는 순서를 정하는 기간 중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의 마지막으로 세워지는 동안 영적 그리고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회복된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세상의 나라와 국가에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아계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감람나무에 비해서 선지자 지노스가 예견했던 시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지상 모든 국가의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성약에 참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제 고향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복음의 훌륭한 열매가 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30만 명의 성도들이 있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의 교리와 원리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찾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이 세계화의 시대에 시골의 지역사를 떠나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한 읍내와 도시로 이동한 가족들은 강한 가족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은 사람들 사이에서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새롭고 거룩한 문화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매주 한번 가정의 밤을 하라는 살아계신 선지자의 권고를 기꺼이 따름으로써 강화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 의지를 제한하는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희 자녀 중 셋은 최근 결혼 지참금이라는 부담 없이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라는 전통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아무런 서약 없이 그저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의 아크라, 나이지라의 아바,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 세워진 세 개의 성전을 통해 주어지는 성전 결혼의 기회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복음과 승영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간증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계신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에게 구원을 전하는 구주의 가르침에 대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도중 미군에 입대했던 제임스 E. 파우스 회장님은 사관 후보생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분은 백전노장의 직업군인들로 이루어진 면접위원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종교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시에는 도덕률이 느슨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군대 밖에 보통 상황에서라면 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은 전투에 따르는 스트레스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파우스트 회장님은 그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좋은 점수를 따고 편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이 제가 배운 기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로서 순결의 법에 대해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덕성의 이중잣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대답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며 제가 매우 낮은 점수를 받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공청회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점수가 공지되었을 때 저는 제가 합격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관후보생학교에 합격한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도덕적 선택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도덕적 선택의지에 도덕적 규율이 수반될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도덕적 규율이라 함은 도덕적 표준을 바탕으로 자기를 단련시킨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규율이란 옳은 일을 택하기 위해 일관된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설령 어렵다 해도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통해 존중과 참된 위대함을 갖기에 합당한 인격을 갖도록 발전시켜줍니다. 규율이란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결부될 때 유덕하며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규율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의 도덕적 규율은 아버지를 따르는 그분의 자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도덕적 규율, 즉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도덕적 규율에 기반한 도덕적 확신은 가져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사회들은 한 세대가 넘도록 도덕적 규율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들은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며 무엇이 옳은지는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죄 그리고 부정과 같은 개념은 가치 판단이라 치부되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묘사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에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 규율은 약화되었고 사회는 질서와 예의를 강제로 유지하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내적 자제력 부재는 정부의 외적 통제를 야기합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신사적 행위가 여성들을 거친 행위에서 보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희롱 법안이 거친 행위를 규제하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경찰과 법안은 관행과 전통,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문명사회에서 경찰과 형사사법체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의 최종 방어책입니다.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법률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문명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곳에서 우리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지만 광범위한 부정행위 및 비윤리적인 행위, 특히 미국 주택 및 금융시장의 그런 행위들이 그 원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은 더 많고 강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도덕한 행위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다룰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만족스러운 법률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는 불가능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의 자유를 점차 박탈해갑니다. 풀턴 제이신 감독님께서는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카이슬의 멍에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결국 사회 타락의 증상과 그 근본 원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개개인이 내적인 도덕 나침반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죄가 죄로서 비난받고 도덕적 규율이 시민의 미덕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사회는 공동의 선을 수립하기 위해 헛된 몸부림을 칠 뿐입니다. 도덕적 규율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거나 하지 않는 일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후기 성도들은 분명 자기 자신의 삶에서 덕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서고 자라나는 세대 안에서 덕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물몬경의 역사에서 기원전 66년부터 60년까지 오랜 전쟁에서 니파인들의 승리로 이끄는 데 주된 역할을 했던 젊은이들, 즉 암몬 백성들의 아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인격과 규율은 다음과 같은 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에 항상 충실한 자들이었더라. 참으로 그들은 진실하고 진지한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음이더라. 이제 그들은 결코 싸워본 일이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아버지의 자유를 더 생각하였느니라. 참으로 그들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더라. 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이 청년들의 신앙이었으니 그들은 젊고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도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표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 자신의 신앙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 안에 있는 신앙을 심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즉 경건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할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자신의 안락과 소유를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가다 한두 가지 복음 원리를 참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모범을 통해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헨리 비아링 회장님께서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진리에 대한 영적 증거를 얻고 훗날 좋은 것들이 오기를 바라는 것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언젠가 깨끗해지고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으로 온전히 개종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뿐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싶지 않으며 그들이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몇몇 부모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선택 의지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간과한 것은 선택 의지를 총명하게 사용하려면 진리에 대한 지식, 즉 사물의 현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그들 앞에 놓여진 선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사탄이 그들 자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객관적인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방법을 통해 죄와 이기심을 열성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그분의 권세가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따르는 선택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슬픈 경험을 통해서 배우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 삶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었을 때 저는 작은 식료품 가게 길 건너편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두 명의 소년이 그 가게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파는 사탕을 탐나는 눈으로 바라보던 중 둘 중 나이 많은 소년이 초코바 하나를 집어들고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 소년은 다른 소년에게와 제게 똑같이 하라고 재촉했고 잠시 망설인 후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재빨리 가게에서 나와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숨을 곳을 찾아서 초코바 포장을 벗겼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에 묻어있는 초콜릿을 보시고 식료품 가게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길을 건너면서 저는 제가 분명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울며 불며 저는 주인에게 사과하고 어머니께서 빌려주신 10센트로 초코바 값을 치렀습니다. 저는 그 후 그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랑과 훈육은 범죄자로서의 제 삶을 조기에 갑작스럽게 끝내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을 경험합니다. 구주께서도 그러하셨지만 그분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유혹이 고개를 쳤든다 해서 그 유혹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굴복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한 젊은 여성에게 회의적인 한 친구가 아직까지 누구와도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니? 라고 질문을 받은 여성은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은 제 흥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요점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욕구가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올바른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혹으로 인해 잠재적 또는 실제적으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독을 피하거나 그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사람의 의지를 강화해 줄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주율,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성취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도덕적 규율을 발휘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과거와 같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의존해온 것들과 방식들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규율을 키운다면 그것은 어쩌면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길을 추구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흐름과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도덕적 규율은 붕괴되어가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회 동안 사력 있고 영감이 깃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또한 잠시 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권고의 말씀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다시 배운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우리 개개인에 대해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영이 더 많은 빛을 비추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분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 규율로 강화될 것입니다. 저는 제 형제들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함께 서서 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속주의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율법은 불변합니다. 그분들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we conclude the conference, we
우리가 대회를 마치면서 태브나클 콰이어와 와드 연합 합창단, 유타주 웨스트 조전 지역 스테이크 아론 신권 합창단, 그리고 모든 지휘자와 반주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가 진행되도록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살아가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여 복을 비옵나니를 부르겠습니다. 음악이 끝난 후 어제 70인 정원에서 해임되신 W. 더글러스 셔무웨이 장로님이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대회는 휴회하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My heart is full.
이번 연차 대회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은 충만해졌습니다. 말씀과 간증을 듣는 동안 우리는 풍성한 가르침을 얻고 영적으로 감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의 기도 순서를 맡아주신 형제님들을 비롯하여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에서도 음악이 훌륭했습니다. 대회 동안 기꺼이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어주신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를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번 대회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은 엔사인과 리아오나 11호로에 실릴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동안 여러분은 추가적인 가르침과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영감에서 나오는 진리들이 우리 매일의 생활에서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에서 해임되신 여건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봉사하셨고 주님의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헌신을 완수하셨습니다. 마음 깊은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상의 많은 이들이 마치 닻을 잃은 배처럼 안전함에서 멀어져 있는 때이며 그 안전함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옵니다. 지금은 사회 전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기고 거역하는 방종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주 물의 흐름에 역류하여 헤엄을 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때로는 그 흐름에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저는 몰몬경의 이더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파도와 나아간 바람과 밀려올 넘치는 물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이 큰 기품을 건널 수 없음이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파괴적인 파도와 바람과 넘치는 물에 비유할 수 있는 방종과 사악함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때 축복해 주십니다. 참으로 하늘이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으며 그 교회가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지상에 살아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가진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대회를 떠나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축복을 드립니다. 모두 안전히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대회를 통해 들었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쳤던 다음 말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모든 남성과 여성, 소년과 소녀는 이틀 전에 이 대회가 시작되기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이곳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모든 총관리 여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위대한 사업을 전진시키는 일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하며 모든 남성과 여성과 아이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간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가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되며 우리 구주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상에 세워진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실제하는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된 평안이 오늘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연차대회 모임이 시작됐을 때 있었던 노래를 사랑합니다. 신성한 구속수라는 그 노래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신성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의 구주, 구속주이시며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연체 대회를 마치면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받았던 영감받은 메시지와 아름다운 음악이 저희의 마음과 영을 감쌌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의 회복에 감사드리며 조셉 스미스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계신 선지자 토마스 S. 문슨 회장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보좌와 12사도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오고 그들의 안전을 축복하셔서 이 지상에 그분의 당신의 교회를 이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평안함과 사랑과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과 결의와 봉사하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 교회의 제179차 반전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전과할 여건들과 본부 교회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몰본 태보나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했습니다. 사전 승낙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